1988년 서울올림픽 100m 신기록을 세웠지만 그 후에 도핑 테스트에 걸려 미국의 육상선수 벤 존슨은 기록과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너무 억울했던 그는 이렇게 주장했죠. 이 모든 게 다 라이벌 칼 루이스가 꾸민 음모야.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다이빙 경기 때는요. 발레복을 입은 한 남자가 갑자기 경기장에 난입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승 후보였던 중국 선수들이 그 직후에 경기에서 그만 평정심을 잃고 빵점을 기록하고 말았죠. 그런가 하면 지금은 올림픽에서 하지도 않는 줄다리기 경기가 귀한 메달이 걸린 흥미진진한 인기 종목으로 무려 5년 동안이나 군림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자, 이 모든 사실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영미문학관 사람들 편 이번 주는 2012년 런던 올림픽 특집으로 올림픽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 All About Olympic, How to Watch the Olympics를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소정이고요. 어제와 같이 나레이터 브라이언 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Hello.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How are you doing today?
아, 저는 올림픽 때문에 이 더위를 살아남고 있는 것 같아요. 올림픽 아니었으면 이 더위를 제가 어떻게 헤쳐나갔을까 싶어요.
예, 근데 문제는 예. 지금 잠자는 이 스케줄이. 아, 진짜.
그러니까 매일 한 4-5시간 자고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림픽 경기 각 종목들에 대한 세세하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사실 올림픽 종목 26가지나 되는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걸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매일 몇 개씩만 골라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잉릿 퀴즈도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과 관련이 있는 문제로 뽑아봤는데요. 잘 듣고 많이 맞춰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경기들 중에는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에 더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경기, 수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배우로 나서는 일도 드물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 두 명의 수영 메달리스트를 포함해서 총 4명의 올림픽 건장한 남자 선수들이 TV와 영화로 만들어진 이 작품의 주연이 됐다고 합니다. 자, 아프리카 숲에서 동물들과 친구가 된 정글의 왕, 이 사람한테는 친한 침팬지 친구 치타가 있었고요. 여자친구 제인도 있었습니다. 동물 친구들을 부를 네, 이거 브라이언 쌤 도와줄 수 있나? 아, 그거랑은 조금 다르지만 다른 이런 느낌의 독특한 소리를 내기도 한 이 작품 또는 이 작품 속에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 퀴즈 주관식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 우물정 1045로 보내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반디 게시판 그리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EBS Underbar English에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마련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수영 이야기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오늘 첫 번째로 고른 종목은 이것입니다. 약수터나 아파트 단지 안, 마당이나 골목, 운동장 등등 어디서든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국민운동이죠. 두 사람과 라켓 두 개 그리고 바람보다 빠른 셔틀콕 하나만 있으면 즐겁게 할 수 있는 경기 바로 배드민턴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자 배드민턴 선수들이 이번 올림픽에서 소위 저주기 논란으로 실격 처리되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요. 그 문제의 배드민턴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셔틀콕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top-level shuttlecocks are made from 16 feathers embedded in a rounded cork base covered with leather. Goose feathers are the best. Duck feathers are sometimes used, but they have a tendency to dry out and break. The feathers, nearly all from China, where there is a strong taste for goose, must come from the left wing of the bird, and each wing provides only 7 or 8 feathers of the requisite size. They're easily bent and broken, so players may get through a dozen or more in the course of a match. Shuttlecocks also have to be used quickly. They cannot be vacuum-packed and begin to degrade after a couple of months on the shelf. Europeans began to play shuttlecock games in the early 16th century. in the royal courts of France and Sweden, and in the streets of London, the flight of the shuttle had the same cross-class and cross-gender appeal it had in Asia. In England, the game was known as battledore and shuttlecock, and was played with rackets covered in vellum. It was a fashionable pastime at the court of James I, but was also played by children in the streets, who would sing nursery rhymes and counting games as they kept the shuttle aloft. It became popular in France, too, and as a rare example of a game played by both sexes, was seen as a full of erotic potential. Count Rivarol, enjoying the game in Versailles, wrote with some relish, "How I'd like to be a shuttlecock, to be able to stroke uncovered, generous breasts and come to rest at the foot of young beauties."
어렸을 때 혹은 지금도 배드민턴을 하면 셔틀콕을 제대로 받아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게 엉뚱한 대로 잘못 날아가서 곧잘 김이 빠지곤 했는데요. 진짜 선수들이 하는 시합을 보면 셔틀콕이 어디서 왔다 갔다 하는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좀 정말 빨리 지나가죠. 그런데 그런 선수들이 쓰는 셔틀콕은 우리가 쓰는 거랑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동그란 코르크 위에 깃털 16개를 꼭꼭 심어서 만드는데요. 이것도 참 신기한 게 오리털은 안 되고 거위털로 쓰는 게 최고라고 하네요. 그것도 거위 왼쪽 날개에서만 뽑은 깃털로요. 네. 게다가 진공 포장이 불가능해서 장기 보관도 안 되고 얼른 얼른 써야 되는 소모품이라니 무슨 마트 신선식품 코너에 있는 물건 같네요.
배드민턴 became big enough in the U.S. in the 1930s to sustain a small number of professionals who made a living playing exhibition games. Most famous of them was Hugh Forgy, who abandoned professional ice hockey for the new craze. "I did it for badminton, what the Harlem Globetrotters did for basketball," he recalled, and for a time he even worked as the Globetrotters' halftime show. He began in 1935 with tours challenging all comers, before teaming up with British trickshot artist Ken Davidson in a show so spellbinding that they sold out a 38-week run at the London Palladium, where the audience included King George and Queen Elizabeth. Forgy went on to star in two badminton movies, Flying Feathers and Volley Oops. But after the war, the public tired of comedy badminton, and he was forced to up the ante, putting his act on ice. In his traveling review show of the early 1950s, Icecapades, Forgy would play extraordinary rallies on skates, culminating in a frenzied one-man game in which he would serve and receive, skidding back and forth around the net.
셔틀콕을 사용하는 게임은 미국 원주민이나 고대 아시아에서 즐겼는데요. 유럽에는 16세기 초반에 시작됐다고 합니다. 배드민턴도 처음에는 이런 이름이 아니었다고 하죠. 1860년대에 영국의 보포트 공작의 집에서 이 경기가 열렸을 때 이 집의 이름인 배드민턴 하우스에서 오늘날의 배드민턴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고요. 배드민턴은 1930년대에 미국에서 유난히 인기를 끌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방금 들으신 휴 포기라는 사람을 비롯한 몇몇 선수들은 일종의 고기의 쇼를 벌이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휴 포기는 심지어 얼음 위에서도 배드민턴을 쳤는데요. 그것도 혼자서 쳤다네요. 네, 스케이트를 신고 여기서 톡 하쳤다가 저쪽에 네트 넘어가서 톡 받아내는 그런 식이었죠.
In the 1970s, the game became popular in South Korea. As with the American craze of the 1930s, under conditions of rapid urbanization and rising affluence, the lower middle classes, excluded from golf and tennis clubs, opted for badminton. China had its badminton boom in the 1980s and 1990s. The government sports system relentlessly focused on nurturing champions, making the sport even more popular. The rising power of Asian badminton was heralded by the creation of the breakaway World Badminton Federation in 1978. In a direct challenge to the control exercised over world badminton by the four British national associations, the WBF called for the expulsion of Taiwan as a precondition of Chinese membership. The expulsion of apartheid South Africa, and the introduction of one nation, one vote decision-making. They then established the Independent World Championships and called for a boycott of the All England Tournament. 3 years later, the IBF gave in to the inevitable and signed a union with the WBF on the latter's terms. Now truly a global game, with the weight of Asian numbers behind it, badminton was introduced at the Seoul Olympics and took its permanent place at the Games in 1992. South Korea and Indonesia shared the gold medals that year, and in 1996, the Dane, Poul-Erik Hoyer-Larsen, won Europe's only badminton gold in the men's singles. Nearly everything else has been won by the Chinese, who have received nearly half of all the medals awarded at the Olympics for badminton, including 11 golds. This is the new world order. Expect more of the same.
올림픽에서의 배드민턴을 말할 때는 우리나라 한국도 강국이죠. 금메달이 총 5개 걸려있는 이 종목에서 지금까지 최고 강자는 중국이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나 덴마크도 무시할 수 없는 강적이고요. 공교롭게 올해 저주기 논란에 포함된 나라에 중국과 한국, 인도네시아가 다 들어있는 걸 보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또 허망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하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선수들 남은 경기 계속해서 잘 싸워줄 거라 믿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죠. 아까 내드렸던 오늘의 익리 퀴즈를 드릴 테니까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 많이 보내주세요. 미국에서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배우로 나서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중에 두 명의 수영 메달리스트를 포함해서 총 네 명의 올림픽 남자 선수들이 TV와 영화로 만들어진 이 작품의 주연이 됐습니다. 아프리카 숲의 동물들을 거느린 정글의 왕 이 사람한테는 친한 침팬지 친구 치타가 있었고요. 여자친구 제인도 있었습니다. 동물 친구들을 부를 때는 이런 소리를 냈죠. 아, 그건 동물 친구들 부를 때가 아니라 쫓아낼 때가 진짜. 지금 소리가 삼주시게.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작품 혹은 이 작품 속에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가 오늘 문제의 주관식입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답을 써서 보내주세요.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메시지 우물정 1045로 보내주시거나 PC나 스마트폰에서는 EBS 반디 게시판 그리고 트위터와 페이스북에 EBS Underbar Englit ENGLIT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마련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를 듣고 올까요? 첫 번째 노래는 뭔가요?
아, 이 첫 번째 노래는 Summer Olympics에 관련한 건 아니고요. 네. Winter Olympics. 네네. 진짜 신화에 대한 그런 영화 있었는데요. Cool Runnings. 네. 기억나세요?
저는 안 봤어요.
아, 이거는 자메이카의 네. 봄슬레드 팀, 봄슬레이 팀을 만든 거 좀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네. 되게 재밌었던 얘기인데 네. 이 노래는 Jimmy Cliff의 I Can See Clearly Now.
처음부터 어린이를 위해 쓰인 모험담, 그리고 어른까지 열광하게 한 해양문학. 이 전설은 한 아버지가 의붓아들과 함께 섬의 지도에 색을 칠하던 순간 탄생했습니다. 해골섬, 망원경산, 외다리 해적. 그가 섬들에 붙여준 매혹적인 이름들이 향하는 종착지는 보물섬이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로도 유명한 작가 루이스 스티븐슨의 보물섬은 1800년도 후반에 유행했던 모험담과 다르게 인물의 개성을 탁월하게 살린 작품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에 서서 단편적인 해석을 허하지 않는 캐릭터 존 실버는 지킬 박사와 마찬가지로 인간 본연을 보다 진실하게 보여준 인물이죠. 망망대해에서 사내들이 펼치는 모험 서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영미문학관 문학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Jimmy Cliff가 부른 I Can See Clearly Now 듣고 왔습니다. 자, 올림픽의 다양한 에피소드를 들어보는 All About Olympic.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세 가지입니다. 모두 물과 관련된 경기들, 즉 수영, 다이빙, 그리고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입니다. 우리나라 박태환 선수가 이번 올림픽 초반에 실격 처리됐다가 다시 경기하게 됐을 때 참 많은 국민들이 따라서 울고 웃고 그랬죠. 원래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수영 강국은 아니었지만 동계올림픽에서 피겨 부분에 김연아 선수가 그랬던 것처럼 수영에서도 박태환 선수 덕분에 정말 많은 기대를 모으게 됐습니다. 호주의 이언 도르프라든가 미국의 마이클 펠프스처럼 다른 나라의 영웅들 모습도 우리 기억에 남았고요. 하지만 올림픽 초창기의 수영 종목은 지금처럼 투명한 풀에서 벌어지는 멋진 하이테크 경기가 아니었고요. 풀에서 하고는 싶었지만 돈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치러졌을까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They wanted a pool, but money was tight. So the organizers of the inaugural Modern Olympics held four races in the frigid waters of the Bay of Zeya, south of Athens. 20,000 spectators saw Hungarian Alfred Hajós, whose father had drowned in the Danube when he was a child, win two gold medals. It sounded tough out there. Hajós remembered, "The icy water almost cut into our stomachs. My will to live completely overcame my desire to win. I cut through the water with a powerful determination and only became calm when the boats came back in my direction and began to fish out the numbed competitors who were giving up the struggle." The murky waters of the River Seine provided the setting for two brilliant but one-off races at Paris in 1900. In the underwater race, contestants swam submerged for up to 60 meters and were awarded 2 points for each meter swum and 1 point for each second that they stayed underwater. Frenchman Charles de Vandeville took the gold. Curiously, the Danish bronze medalist Peter Lackeberg actually swam for nearly 30 seconds longer than de Vandeville, but did not travel as far as he went in a circle. Meantime, in the aquatic obstacle race, competitors had to climb a pole, scramble over a row of boats, and then swim, against the river's currents, under a second row of boats. The winner, Frederick Lane of Australia, received a 50-pound bronze horse instead of a gold medal. In the more conventional events, the star of the games was John Jarvis. Described as fat all over, his breasts fall like a woman's, but he has powerful shoulders and tremendous thighs.
첫 근대 올림픽 때 수영 선수들은 직접 바닷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물은 얼음처럼 찼고 선수들은 그 고통 속에서 레이스를 펼쳤죠. 일부 선수들은 중간쯤에서 포기를 했고요. 그러면은 대기하고 있던 배들이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그런 선수들을 하나씩 건져 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1900년 파리 올림픽 때는 파리의 유명한 센강에서 경기가 벌어졌는데요. 이 강물은 너무 탁하고 더러웠다고 하죠. 이래저래 선수들이 고생이 참 많았습니다. 또 수영복도 변천사를 많이 겪었는데요. 아주 옛날에는 대부분 누드로 수영을 했는데 20세기 초반에는 수영복이라고 나온 게 털실로 짠 니트 수영복이었습니다. 참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네, 그러다가 실크 수영복을 거쳐서 드디어 나일론 제품이 나왔고요. 1976년 올림픽에 가서야 눈에 고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수영이 이런 변천사를 겪었다면 다이빙은 어땠을까요?
Diving made its Olympic debut in St. Louis in 1904, where the aquatic events proved to be a fractious affair, with the U.S. and Germany quarreling over the rule of almost every aquatic event. The U.S. officials banned the Germans from the 4x50-yard swimming relay on the grounds that they weren't all from the same club, clearing their own path to a clean sweep of medals. In the dive events, the plunge for distance competition, in effect an underwater long jump, now sadly discontinued at the Olympics, was unproblematic. But the fancy diving proved difficult. The Germans had brought their own diving board, a plank covered with coconut matting that was mounted on a floating pontoon in the lake. They also wanted dives to be marked only for acrobatic content and not for the quality of the entry or finish. The Germans twisted and rolled beautifully, but were happy to crash into the water belly or back first. Some Germans refused to compete, and after a third-place dive-off saw German diver Alfred Braunschweiger walk off in a huff, the German delegation was so incensed that Dr. Lewald, the Imperial High Commissioner to the World's Fair, of which the games were a part, withdrew his offer of an honorary bronze statuette for the winners. Even the American winner of the competition, George Sheldon, refused to accept his medal at the time due to the chaos. Still, the complexity of the rules and the bias of judges created problems. At the women's platform competition in Paris in 1924, the Swedish judge awarded first place to the Swedish diver. The Danish judge awarded first place to the Danish diver. And the American judge awarded joint first place to all three American divers. The British and French judges gave the gold to the Americans, the first of seven consecutive Olympic women's platform titles.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물에 뛰어드는 거지만 그걸 기초로 다이빙이라는 걸 현대적 개념으로 재정립한 건 19세기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북유럽 쪽 국가들이었고요. 이걸 다시 서로 겨루는 경기 방식으로 발전시킨 건 영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이빙은 유독 나라별로 신경전이 많이 벌어졌던 종목이라고 하네요. 특히 1904년 미국과 독일이 사사건건 충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3등을 한 독일 선수가 너무 화가 나서 경기 정의를 박차고 나가자 덕분에 1등한 미국 선수도 뭔가 깨름직했던지 수상을 거부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우리 기억에 뚜렷하게 남아있는 다이빙 선수도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멋지게 다이빙대를 묘기를 부리면서 내려오다가 다이빙대에 머리를 부딪혀서 피를 흘리며 떨어졌던 바로 그 선수, 미국의 그렉 루가니스 선수를요.
본 to Swedish and Samoan parents, Greg Louganis was adopted by Greek Americans in Southern California and after early encounters with acrobatics and dancing, became a teenage diving sensation, winning a silver medal at the Montreal Olympics at 16 and winning the world championships 2 years later. After missing the 1980 Moscow Games along with the rest of the American team, he excelled in Los Angeles, winning two golds with record scores. He repeated this in Seoul in 1988, but in the preliminary springboard competition, smashed his head on the board after attempting a reverse pike somersault. Despite the concussion and the 2-inch wound on his scalp, he performed the dive again in the competition perfectly and won the gold. In 1994, Louganis made his diving comeback as announcer and star turn at the Gay Games. Louganis was out of the closet and the following year disclosed in his autobiography that he was HIV positive, a matter of some consternation amongst the diving fraternity, who panicked over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his blood leaking into the pool at the Seoul Olympics. He revealed also the shatteringly tough childhood he had endured, learning difficulties, bullying at school, sexual abuse at home, teen binging on drugs and alcohol. Diving, it appeared, was not merely his vocation, but his salvation. Since then, Louganis has flirted with Hollywood, appearing in a number of movies, publicly campaigning on HIV issues, and taken up competitive dog agility trials, in addition to coaching a new generation of divers.
이런 끔찍한 사고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땄지만 당시에는 누구도 루가니스 선수가 HIV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일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나중에 자서전을 통해서 밝혀졌을 때 당시에 같이 경기를 펼쳤던 선수들이 사색이 됐던 건 뭐 뻔한 일이었죠. 하지만 루가니스가 이 사실과 함께 또 너무나도 불우하고 처참했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고백하자 사람들의 동정론도 빗발쳤습니다. 지금은 은퇴해서 각종 사회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고 하네요. 수영과 다이빙이 이렇게 확실하게 자리 잡는 동안 Synchronized Swimming, 즉 수중 발레는 과연 어떻게 시작된 종목이었을까요? 이 종목이 생긴 건 오로지 한 여성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아네트 켈러먼, 호주 출신의 수영 선수였습니다.
1907 performed in a large glass tank at the New York Hippodrome. Her appearance on a Massachusetts beach in her one-piece swimming attire saw her arrested for indecency, just one of several such incidents in Kellerman's lifelong campaign to democratize aquatic sports and costumes for women. Inevitably, Hollywood came calling. And in 1911, Kellerman debuted in her first movie, rather predictably entitled The Mermaid. Further aquatic adventures followed in Neptune's Daughter in 1914 and A Daughter of the Gods in 1916, the first movie with a $1 million budget. Hollywood's enthusiasm for water ballet dried up in the mid-1920s, but the style of aquatic gymnastics pioneered and popularized by Kellerman saw a new home in women's swimming clubs across North America. Swimming coach Catherine Curtis, who first experimented with combining aquatic routines with music while a student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 founded a water ballet club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in 1923. In 1939, the city held the first recorded water ballet competition between the Chicago Teachers College, coached by Curtis, and Wright Junior College. If American colleges and amateur sports clubs provided the places where this form of swimming could develop as a sport, it was Hollywood and vaudeville that defined its aesthetic and increased its popularity. In 1934, 60 of Curtis's students performed as the Modern Mermaids at the Chicago World's Fair. The event announcer, Olympic swimming gold medalist Norman Ross, used the phrase synchronized swimming to describe it, thereby coining the name under which that sport would be accepted as a competitive event by the American Athletic Union in 1941.
수영이나 다이빙처럼 똑같이 물에서 벌어지는 경기지만 사람들은 유독 이 synchronized swimming에 대해서는 손발이 오그라든다, 코에 젖 집게는 또 뭐냐 이러면서 흉도 많이 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저 아네트 켈러먼이 극장에다 대형 투명 수조를 놓고 시작한 영화 속 볼거리, 즉 사람들이 돈을 내고 보는 쇼였지만 이제는 이 종목 역시 올림픽 메달이 걸린 아주 당당하고 진지한 게임이 됐죠. 물속에서 거꾸로 뒤집혀서 쉴 새 없이 절도 넘치는 동작을 해 보인다는 건 사실 저 같은 보통 사람은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정말인지 철인 같은 의지와 힘과 엄청난 허파가 없이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야기 듣고요. 노래 한 곡을 듣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 전에 퀴즈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드릴 테니까 정답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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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주세요. 자, 미국에서는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이 배우로 나서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 중에 두 명의 수명 메달리스트를 포함해서 총 네 명의 올림픽 남자 선수들이 TV와 영화로 만들어진 이 작품의 주연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 얼마 전에 이승열 씨도 이 작품을 읽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아프리카 숲의 동물들을 거느린 정글의 왕 이 사람한테는 친한 침팬지 친구 치타가 있었고요. 여자친구 제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친구들을 부릴 때는 이런 소리가 났죠, 브라이언 쌤. Oh, you're getting better at this. Yeah.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작품 혹은 이 작품 속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는 주관식이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답을 써서 보내주십시오. 자, 그럼 여기서 음악 한 곡을 더 듣고 오겠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노래는 84년 미국 LA 올림픽 폐막식에 가수 라이너 리치 직접 불렀어요.
오.
네, 라이너 리치의 All Night Long입니다.
네, 라이오넬 리치의 All Night Long 듣고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한민국의 국기 태권도입니다. 브라이언 쌤 태권도 하시나요?
아니요.
잘하실 것 같은데.
못합니다.
다른 걸 하시죠, 참.
네.
오케이. 자, 일본의 유도가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태권도가 있죠. 꼭 종주국이 메달을 쓸어와야 한다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 종목에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심리이기도 합니다. 태권도는 세계에서 제일 인기 있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무술 중 하나인데요. 생긴 지가 60년도 안된 스포츠치고는 나름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권도 is one of the most popular martial arts and one of the fastest growing. It has been around for less than 60 years, but there are already an estimated 60 million practitioners, including the American action movie actor Chuck Norris and Buffy the Vampire Slayer star Sarah Michelle Gellar, both of whom are black belts. If you like your sport aggressive, Taekwondo could be right up your street. It is spectacular, lightning quick, and brutal, which is why contestants wear head and body protectors. Yet, with its graceful movements and super high kicks, it also has a balletic quality. These elements combine to form what can seem like a video game transmuted into reality. Aside from its inherent attractions, Taekwondo offers a fascinating way into the culture of Korea. The history of the sport is intimately entwined with that of the nations. Don't expect to see momentous clashes between North and South, though. The North Koreans practice Taekwondo in a slight form slightly different from the version sanctioned by the IOC.
액션 배우로 이름난 영화 배우 척 노리스는 주한미군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무할 때 태권도를 처음 배웠다고 하고요. 90년대에 인기 있었던 TV 시리즈 뱀파이어 해결사 버피에서 주인공을 했던 세라 미셸 갤러도 대부분의 액션을 태권도로 보여줬다고 하죠. 그런데 척 노리스와 세라 미셸 갤러 둘다 검은띠 소유자라고 합니다. 야, 그 정도면 정말 재미로 배운 것만은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태권도란 무술은 과연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All About Olympic은 영국인 저자가 쓴 책인데요. 이 사람들이 과연 한국의 무술인 태권도를 제대로 잘 고증해서 써놨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Although the ancient fighting arts of the Korean Peninsula undoubtedly fed into the development of Taekwondo, the sport is essentially a modern invention, amalgamating elements of Japanese karate and Chinese kung fu. It came into existence formally on April 11, 1955, when the masters of several South Korean gwan, martial arts schools, agreed to merge their styles into a new unified discipline to be known as Taesudo. 2 years later, at the instigation of General Choe Hong-hee, the name was changed to Taekwondo to foster a sense of continuity with Taekyeon, a martial art developed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first millennium. In 1943, the Japanese officially introduced karate, judo, and kung fu to Korea as aspects of military training for conscripted locals. Thus, by the time Korea was liberated in 1945, all the ingredients were in place for the new hybrid of Taekwondo to blossom. The crucial role of Choe Hong-hee, formulating the rules of Taekwondo and popularizing the sport, is covered in the box that follows, as is the acrimonious split between the ITF and the IWF. Another key moment in the development of what was soon to become Taekwondo was a demonstration in front of President Lee Seung-man in 1952, during which a master named Nam Tae-hee broke 13 roof tiles with a single blow. Lee was sufficiently impressed to order that all Korean troops should receive training in the evolving martial art.
태권도의 전통을 잇는다, 공수도나 쿵푸에 영향을 받았다 등등 많은 말들이 있지만 태권도라는 건 사실 현대적인 개념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적인 개념의 태권도가 자리 잡도록 힘쓴 두드러진 인물이 최홍희 장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으로 군 생활을 했고 이때 항일운동으로 옥살이까지 했던 그는 태권도라는 말을 처음으로 확립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죠. 나중에는 한국 근대사의 어지러운 정치 싸움에 휘말리는 바람에 결국 태권도를 관리하는 세계연맹도 두 개로 갈리는 데 일조를 하지만 그가 지금의 우리가 태권도에 대해 알고 있는 많은 부분을 만든 건 사실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태권도를 배웠거나 자기 아이들을 태권도 도장에 보내고 있는데요. 단순히 무술을 익힌다기보다는 정신적인 수양을 바라는 목적이 아마 더 클 겁니다. 해외에서 태권도를 접하는 외국인들도 그 점을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As with most Oriental martial arts, Taekwondo is a philosophy of life as much as a method of fighting. The extreme concentration required to smash through a stack of wooden boards is an aspect of the mental discipline that will lead one to the truth. But competitive Taekwondo requires measurable criteria of success, as well as certain measures to prevent serious injury. Olympic Taekwondo is therefore confined to sparring, 겨루기, a form of constrained combat in which points are awarded for striking various points of the opponent's body. Other elements of Taekwondo include self-defense, breaking boards and tiles, and pumse, set movements based on imaginary contests against multiple attackers. The opening ceremony at the 1988 Seoul Games was a pretty emphatic pitch for Taekwondo's elevation to the ranks of full Olympic sports. Several hundred white-clad South Koreans performed a perfectly coordinated Taekwondo routine, accompanied by spine-tingling sound effects on the stadium PA. The crowd went wild. South Korea went on to win 9 of the 16 demonstration events.
이번 런던 올림픽 때도 제임스 본드부터 여러 팝스타까지 총출동했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어느 나라나 올림픽을 열 때 개막식에서 그 나라의 자랑스러운 것들을 보여주기 마련이죠. 그래서 88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태권도가 짜릿한 장면을 연출했던 것도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흰 도복을 입고 나와서 그 드넓은 운동장을 가득 채우고는 절도 있는 동작과 시범을 보여줬죠. 그리고 그 장면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굴렁쇠 굴리던 소년도 기억이 나고요. 그 장면은 기억 안 나신다고 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 퀴즈 정답을 알려드릴까요? 두 명의 수영 메달리스트를 포함해서 총 네 명의 올림픽 남자 선수들이 주연으로 나왔던 TV와 영화 작품의 제목, 친한 침팬지 친구 치타와 여자친구 제인이 있었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내면서 코끼리 등등 수많은 정글의 동물 친구들을 불러냈던 사나이가 누군가요?
예, 당연히 정답은 타잔, 타잔이죠. 아, 그 선수들 네. 중에서 Johnny Weissmuller 제일 유명했던 타잔이었고요. 그리고 Buster Crab, Herman Bricks 그리고 Glenn 네. Morris도 있었어요.
예. 자, 퀴즈 맞추신 당첨자 명단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분들께서 받으실 선물 협찬해 주시는 분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지금 감상하고 있는 책이죠. 출판사 오브제에서 All About Olympic을 선물로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명동 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셰익스피어 극 연극 12화. 베가마트홀에서 공연되는 어린이 뮤지컬 리틀 피터팬 8월 10일 티켓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싱 펌킨스, 뉴 오더, 장기하와 얼굴들, 국카 스탠 등이 출연하는 도심 속 뮤직 페스티벌 슈퍼소닉 8월 14일 티켓 지금 영미문학관 홈페이지에서 지금 당장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KT 올레 스퀘어에서 공연되는 더 컨설 재즈 앤 더 시티 관람권 그리고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이달의 출판 소식과 트렌드를 전해주는 월간 출판 저널 두산 동화에서 앱 한 달 이용권과 프라임 영한영 사전 앱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포즈 정문 쇼핑몰이죠. 주얼리 전문 쇼핑몰이죠. 뮤잼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은 영미문학과 홈페이지 다시 듣기 서비스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곡을 들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릴까요? 마지막 곡은요?
마지막 곡은 Iggy Pop's Lust for Life. 이게 원래 그 Danny Boyle 영화 트레인스파닝에 나온대요. 근데 Danny Boyle 이번 올림픽 개막식을 감독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Good night!
Bye!